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낙심과 연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다른 놀라운 진리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또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신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독특한 분인지를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독특한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자신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비록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다에서 유대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마실 물을 들고 요한에게 가서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 뙤약볕에서 요한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심히 없는 사람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요한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 근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명이 나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이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유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권세자들도 이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의 통치자였던 헤롯조차도 이 요한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를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위,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존경,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한은 우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그가 거듭거듭 사람들에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높이면 높일수록 요한은 항상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덜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그럴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는 참으로 놀라운 겸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말하지도 않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겸손함으로 수종하는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수종되는 이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요한의 말과 사역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은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물로밖에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바 물로 주는 세례와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요한이 시작한 사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 요한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요한이 전하였던 그 메시지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는 눈꽃만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참으로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책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뿌리가 도끼에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들이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이며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독설과 같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와 같은 악담을 듣고 그들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요한에게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였고 돌이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씀 사역을 듣고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가 준 세례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죄 씻음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이 세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표시로 바로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들의 고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고백할 때에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베푼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조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과 동일하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라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견해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의 은사가 수반되는 세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일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는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받느냐? 예수님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 받느냐? 또 심지어는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단지 물로 세례를 받을 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와 같은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들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상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거듭나는 그 순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죄를 깨닫게 되었는가? 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하였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죄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회개하였습니까? 나는 여러분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정확하게 회개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정확하게 거듭났는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거듭난 자의 증거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단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물로 세례를 받은 자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영구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그들의 영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그는 그들의 그 고백에 의존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금 돌아가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에 죄에 대한 자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죄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먹기는 하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무슨 활동이든지 육신적인 활동은 그가 아무리 왕성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자신이 죽어가는 자이며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 가운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불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련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려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혹독한 책망입니까? 이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죄의 심히 죄악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자기의 마음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찾아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본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다른박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 안에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번 노력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은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발견하여서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찾고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소경이어서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소경들은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귀에 듣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듣고 기억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소경들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록 보지 못하여서 구걸하면서 있었지만 그는 길 가면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항상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와 같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리스도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계속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웠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기를 꾸짖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꾸짖으니까 창피해서 그만두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때가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생애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다람질하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한두 번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곧 포기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를 찾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 있는지 찾기까지 결코 쉬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을 주신 다음에 그가 찾고 찾을 때에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끊이지 않는 영구한 사랑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쳐지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그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결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이끌어내실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며 영원한 그 샘을 얻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과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